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13장부터 진행되었던 블레셋과의 싸움은 그야말로 용두사미의 전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블레셋 군대였는데 요나단이 승리의 물꼬를 트면서 아주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어떤 믿음의 싸움 또 거룩한 전쟁의 전형적인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갈등으로 끝나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조금 끝이 깔끔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이 보는 것처럼 내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 그래서 요나단이 승리의 물꼬를 트고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갈등으로 끝나버린 이유는 사울이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대단히 경솔하고 또 대단히 충동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46절 보시면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다 끝까지 추격하지 못하고 또 블레셋은 이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사실 끝까지 잘 되지 못하고 블레셋을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경솔하고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런 저주를 음식을 먹지 못하게 저주하는 것도 사실 충동적이지만 오늘 본문에 이를테면 3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9절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때는 사울은 아직 요나단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어떤 사람도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인데 사실 상당히 충동적인 이야기고 예, 책임 못 질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나치게 경솔하고 지나치게 충동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일까 하는 그 건덕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건덕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덕을 이루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하는 것을 좀 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충동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것이 좋고 뭔가 주도적이기보다는 한 걸음 뒤에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한 걸음 뒤에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찬찬히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반드시 죽을 거다 뭐 이렇게 선언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사울의 무책임한 맹세 때문에 사람을 벌하거나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본래 레위기 7장 26절에 보면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7장 27절에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 피체 뭘 고기를 먹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피든지 그 피를 먹는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했기 때문에 어제 본 것처럼 짐승을 잡을 때 피채 먹는 것은 사실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무도 안 죽어요. 그거는 고기를 피채 먹어도 된다. 예를 들면 레위기 명령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꼬장꼬장한 원칙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이 다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그 대학볕 아래서 전쟁하다가 지치고 피곤한 나머지 이 고기를 먹다가 급히 먹어서 피채 먹어버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무도 벌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이 저주를 했거든요. 여러분 어제 사무엘상 14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고 그리고 요나단을 필두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음식물을 먹은 거죠. 그런데 사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는데 아무도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사울은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을 거다 이렇게 했지만 요나단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같은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충동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옹졸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꼬장꼬장한 원칙주의자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죽지 않도록 하셔요. 다만 전쟁 승리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을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좀 기념하고 즐기고 누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황이 너무 좀 우스꽝스럽고 이게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뭐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은 또 오늘 보시면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실 여기 제사장이 등장하는 것도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울은 이 밤이 되었는데 이 밤중에라도 적을 추격하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뭘 끝까지 더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 사실 경솔하고 충동적인 사람이 그거를 다 흐트러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끝까지 죄인을 찾아내려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주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레위기에서 명백하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어도 조금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주실 정도로 그렇게 자비롭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쟁 승리를 목전에 두고 좀 이렇게 상황이 애매해져 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서로 사울도 난처하고 요나단도 난처하고 백성의 지휘관도 난처하고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사울은 끝까지 요나단이라도 죽이겠다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백성이 말려요. 오늘 보면 4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계속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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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표현이 나와요. 사울도 하나님 뭐 계속 하나님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싸웠느냐? 아니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싸운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염두에 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야말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싸웠던 요나단은 지금 궁지에 몰려있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더욱이 사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입에 담으면서 저주하고 하나님을 입에 담으면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고 하나님을 입에 담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입에 담는데 사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입에 담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입에 담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주 중요한 지위에 있어요. 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울이 주장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요나단을 보호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불신자의 뜻대로 혹은 믿음 없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잘 해야, 잘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로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처럼 하나님을 입에 담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위세를 부리기 위해서 혹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런 사람을 잘 막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악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잘 걸기만 해도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사울은 오늘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해요. 재밌는 것이 36절에도 보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 40절에도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사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하려고 하는 일이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백성들이 막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막은 거죠. 그러니 사실 사울은 충동적으로 말하고 충동적으로 저주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충동적으로 저주하고 충동적으로 말한 것을 다 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아무도 벌 주지 않으시고 아무도 저주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단순한 말에, 의미 없는 말에 매이지 않는 분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느냐? 아니에요. 겁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함부로 저주하는 사람에게 매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지 하나님이 그 저주하는 말에 매여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말 같지 않은 소리는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 줄 알고 그분의 뜻을 잘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오늘 본문 47절 4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7절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이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거는 사울을 얼마나 칭찬하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어느 한순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사울의 일평생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많은 전쟁을 수행해서 다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 왕권 제도가 대단히 안정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49절부터 51절 보면 사울의 가족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고 군사령관 아브네일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러니까 사울의 가족들이 이렇게 든든히 자리 잡을 정도로 이스라엘 땅이 안정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중요한 것은 52절입니다.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의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는데 이것이 사울의 우선순위였어요. 사울의 우선순위는 52절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실 블레셋과의 싸움은 사울만 한 것이 아니고 블레셋과의 싸움은 사무엘도 했고 사울도 했고 다윗도 했는데 결국 블레셋을 다 물리친 것은 다윗이고,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어요 나중에. 그런데 이 성경 기자는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블레셋과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싸움 때문에 사울은 늘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을 보면 불러 모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상 사울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고 47절이 말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배해가지고 사울이 죽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 택함을 받았는데요,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 했어요. 사울은 뭔가 위세를 부리고 싶어 했어요. 왕 노릇을 하고 싶었던 거죠. 사울은 왕 노릇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뭐 이렇게 자기를 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존재감을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오죽하면 어제 제단을 쌓았는데 그거는 사울이 원해서 쌓은 제단이 아니고 그거는 억지춘향격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번제단, 화목제단을 쌓았는데 그게 첫 번째 제단이었다, 이런 식으로 성경기자가 조금 빈정거리듯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울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러다가 나중에 제사장 일가족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입에 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싸움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보는 사람마다 힘이 세거나 용감하면 다 불러 모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군대가 사울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귀한 분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분이 없고, 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네가 그렇게 무시당할 이유가 뭐가 있냐, 세상은 늘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이고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 줄 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힘껏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